이제 잠언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한 3, 4시간 하면 이제 잠언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전도서로 우리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과 예수님은 이제 잠언에서 증거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성경을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재밌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요 성경 구절들이 다 지혜에 관한 성경 구절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쭉 묵상을 하다 보면 설교 하나가 나오실 거예요.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목사들이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성경 구절들을 다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각 성경에 대해서 성경 개관을 할 때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 성경, 이 잠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제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왔죠. 창세기부터. 그래서 거기에 그 가장 중심 그 원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관해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죠.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성경을 풀어가는 거죠. 그런 원리로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는 원리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중심적인 원리를 찾아볼 텐데 먼저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여인과 미련한 여인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를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렇게 하지만 그 뒤에 그 두 번째 거는 한번 집에서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풀어질까? 그러면 여러분도 말씀 이 설교 한 편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한 구절씩 살펴볼 텐데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서에서 지혜를 알려주실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창조 때의 창조주 하나님부터 살펴보고 이제 연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이제 the spirit of the Lord 그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신에 대한 것은 어떤 분은 성령님으로 풀기도 하지만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분이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에 이제 그 이 뭐예요? 광야를 독수리 같이 이제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도 보여지고 예수님으로도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심에 천지 창조를 하시는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이제 잠언서 8장으로 오면 그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풀어주세요. 그게 바로 지혜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로 이제 풀려지는 거죠.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성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서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예. 이 구절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지혜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이신 하나님이 모든 창조보다 먼저 나시고 모든 창조를 이루신 분이고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신 분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또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지혜를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지혜 대신 그 말씀 대신 하나님을 통해 만물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 지혜 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도 했고 그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또 지으신 인자들 그러니까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거처에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걸 첫 창조하고 연결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 지으신 그 아담과 이브와 사람과 함께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그들과 함께 함께 거하며 그들의 거처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지혜이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인자들이 즉 사람이 이 지혜를 알고 이 지혜와 교제를 나누고 지혜 대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도록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교제 나누고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었는데 이 지혜를 버리고 떠나는 게 타락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지혜 없는 말씀 없는 삶으로 나아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타락의 삶 결국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지혜 없는 삶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혜를 말하지만 아무리 그 지혜가 정말 그 인본주의 사상에서 그 인문학의 그 깊이와 막 그 철학과 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그 깊이를.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 인본주의 삶의 모든 철학과 학문과 사상들은 다 지혜 없는 미련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몰라도 돼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다 이렇게 이 뭐라 그러죠? 논쟁을 못해도 우리가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아예 논쟁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삶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아무리 미련하게 보여도 그들은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라는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 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지혜를 떠나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이제 타락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이제 그런 타락한 죄인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혜 없는 삶으로 알려주시면서 꾸짖으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 역사죠. 또 그 밑에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5절 우리 연결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 여기 보면 일단 그 죄인의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제 꾸짖으시는데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어떤 세상 기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삶, 그래서 결국 심판으로 가야 되는 삶을 이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는 삶. 지혜를 갖도록 불렀는데 자기 백성을 그 지혜를 버린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뭐냐면 다시 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혜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이 지혜를 하나님 백성들에게 회복하시기 위해 참 지혜 되신 아들이 오시는 거예요. 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만세전부터 같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하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가에 따라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이새의 줄기,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건데 여기 보면 지혜의 신을 부어주신다.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는 뭘 가리키는 거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지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지혜의 성령을 받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하고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그 입의 말씀으로 다스리시 먼저 구원자를 약속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신 자들도 똑같이 지혜의 신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들로 구원하실 거라는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하는 주일 예배 이런 자리들이 왜 즐겁고 기쁠까요? 지혜의 신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혜의 신의 부으심을 받고 오시는 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도 같은 은혜의 현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는 이 세상의 죄인의 타락한 상태를 부르는 이름이 쉽게 얘기하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없이 사람이 최고로 높아지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인본주의. 지혜의 삶이 회복되는 건 다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본주의예요.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지 절대 인본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도 칼빈주의, 알미니언주의를 우리가 왜 나누고 구별을 꼭 해야 되냐 하면 알미니언주의는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야 되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바벨탑 쌓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가. 그게 지혜 없는 이 종교의 모습이고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이 지혜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런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부으심을 우리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말씀 따라 살아가는 지혜의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 이제 마침내 참 지혜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습을 잘 보시면 이 잠언서의 그 지혜를 가리키는 그 이 내용 중에 그 지혜를 가리켜 지혜의 여인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 지혜의 여인의 상에서 함께 초대되어 먹고 마시는 삶이 하나님 아들들의 지혜 있는 삶이라는 거 알려주시죠. 이 구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상으로 누구를 초대하시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세요. 그래서 그 세리와 죄인들이 자기들을 회개하며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만을 믿고 함께 교제 나누는 현실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여인에게로 가서 하나님 아들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 나누는 그 구원의 현실로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오실 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자기들은 세상에서 지혜 있다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고 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그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 나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고소하고 정죄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리아 죄인들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 지혜의 상으로 부르심을 받고 교제 나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출교당하기까지 고난과 핍박을 받는 현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상으로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눴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교제 나누며 천국 구원을 누렸던 자들이죠. 우리가 아는 삭개오가 그런 자였어요. 지혜 있는 자였어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얻고 누림으로 기쁨이 있었고 함께 자기 교제상으로 불러모아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세리와 죄인들이 오히려 지혜 있는 자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는 삶. 자,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예. 그 뒤에 그 누가복음까지 같이 읽을게요. 2장 40절, 47절, 52절, 그리고 11장 31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경이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자라가시는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한 구절들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가셨는가를 알려주는 구절마다 꼭 나타나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예요? 지혜예요. 예수님이 지혜를 가지신 분이었고 지혜 가운데서 자라갔더라, 지혜롭게 자라갔더라 라는 말씀이 꼭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라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자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이제 우리에도 지혜가 자라가고 세상의 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 말씀의 지혜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삶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알려주시고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지혜의 아들 왕이 오셨다. 솔로몬도 그분의 지혜를 받고 깨달은 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나 교회는 이 교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가족을 이루어 지금 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냐면 함께 자라가라는 거죠. 무엇 속에서 자라가라고 하시는 거냐면 지혜예요.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 예수님 닮은 삶의 지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천국 백성의 지혜, 즉 예수님 닮은 삶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지혜 속에서 성도들이 자라가도록 이제 계속해서 이끌어 가야 되고 우리 교제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 언약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번에 이제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이제 우리 언약 자녀들도 가정에서 키우고 교회도 이제 목표를 두고 가는 게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로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네? 아기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것. 그저 세상의 지혜 많이 알아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자라가서 믿음이 강건하여져 세상을 이겨가는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도록. 그런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 언약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언약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지혜 속에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오늘 그것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천국의 지혜를 이제 가르치시는 게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설교를 하실 때마다 꼭 사용하시는 게 비유예요, 비유. 그렇죠? 그래서 뭐 지혜로운 자는 뭐 천국에 뭐 밭을 자기가 팔아가지고 거기 진주가 있는 밭인데 그걸 다 모든 소유를 팔고 그건 지혜로운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막 비유를 통해서 이제 풀어주시거든요. 천국의 지혜를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로 가면은 그 파라볼이라는 단어예요. 파라볼.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하면 파라볼. 그게 이제 이게 한국 번역에는 비유로 되어 있지만 원뜻은 사실은 자문을 가리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는 뜻을 우리가 다시 풀어보면 70인 역을 연결해서 풀어보면 그 자문을 가리키는 단어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의 비유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문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라고 얘기했을 땐 단순한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자문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신약에 와서도 이제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실 때 자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뭐라고요? 자문. 자문으로 말씀하시고, 자문이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즉 자문으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자문이 알려주고 있는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자문이 알려주고 있는 비밀을 복음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자문을 또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풀어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그 내용을 이제 자문으로도 알려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문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자문이고 이 모든 말씀들이 또 복음으로도 우리가 풀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문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고 천국의 비밀이 그 자문에 숨겨져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요. 거기 뒤에 같이 끝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말씀 아까는 지혜가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같은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지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하고 30절에 사도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저 지혜로운 분 정도가 아니라 지혜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지혜이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의 또 지혜가 되어주셨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지혜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증거하고 있고 이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얻은 자들. 를 우리에게 우리를 이제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그다음에 15절부터 17절, 2장 2절에서 3절, 3장 16절까지 좀 길죠. 그래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짧게 빨리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간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구절 읽기만 해도 저희가 이 뜻을 풍성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왜 이 구절을 읽었냐면 이 구절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지혜에 대한 기도를 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면 그 지혜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새 창조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예수님을 알고 얻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혜 없이 멸망으로 가야 했던 우리에게 참 지혜가 오셨다는 거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 이게 누구의 삶이셨냐면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지혜를 주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하시냐면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삶, 범사에 기뻐하는 삶,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삶,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 삶,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래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범사에 기뻐하는 삶, 선한 일에 열매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여 이기게 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삶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로 이 삶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다 감춰져 있대요. 그리고 그 지혜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모든 지혜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 지혜가 살아가게 하는데 예수님의 삶이고 천국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얻고 증거하는 삶이 결국은 지혜의 삶이라는 걸 완전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되는 거예요. 지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 하면서 이제 그 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 눈을 성령님이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어디의 기업이에요? 하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려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뭔지를 알려달라. 그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지혜로운 삶을 잘 못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우리가 받은 천국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 건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더욱 알아가서 이것을 아는 지혜가 우리 삶을 인도하게 해달라.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한테 드러나 있다고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영광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혜가 우리로 미련한 여인에게서 돌이키게 하고 더욱 세상 삶에서 떠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도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간구를 보면 이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백성들, 그 당시에 그 서신서를 보내는 고난 속에 있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그저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로 굳건하게 서게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지혜를 주셨고 더욱 여러분 성령님께 또 하나님께 구하셔서 이 지혜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이 지혜 안에 굳게 서서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 내용을 볼 텐데요. 한번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한번 준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네. 없으시면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지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밀어나가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이 미련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예수님이 영원토록 계시는 지혜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까지 이 예수님의 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더욱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